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편찮으셨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등교를 할때 누워 계신 아버지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하교를 하면 또 누워 계신 아버지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봅니다. 그분에게는 아버지는 늘 아프신 분, 무기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미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미지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이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만 할것 같고, 하나님은 무기력하셔서 내 삶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오해 속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이 오해를 씻어버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엄격하고 완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심한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매를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 라는 꾸지람을 늘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모님 이미지가 투영이 됩니다.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윽박지르고 야단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자발성이 없어집니다. 지나치게 율법적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이 왜곡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삶이 파편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실된 사랑의 능력에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어떠한가?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했다는 구체적인 악행이 나옵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죠. 근데 그 앞에 또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을 보시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인 우상숭배,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시간을 지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이 이제 시작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되지 못했던 이웃 족속들이 귀속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하지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땅은 농사 지어야 되잖아.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 신을 소개시켜줄게. 그 신이 바로 발신이고 아세라신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아세라신, 발신 눈에 보여. 그리고 그 신을 섬기면 비도 많이 내리고 이 땅이 풍족해지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되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어. 귀속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깃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그것은 광야의 신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 외에 다른 이방신들은 다른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이런 신 저런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 섬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해라, 나만 바라와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로 표현합니다. 양과 목자, 백성과 왕, 자녀와 아비, 그리고 성경 곳곳에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가 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에베소서 5장,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라는 표현, 우리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남편이시라는 묘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내 된 너희들은 남편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다른 이성에 한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이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다른 사랑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만약 한 아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남편을 잊는 것이고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다, 행음이다 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옆집에 아저씨 봤어? 그 아저씨 정말 잘생겼어. 내가 그 아저씨 사랑에 빠졌어. 내가 한 달만 그 집에 가서 그 아저씨랑 좀 살 거야. 한 달 좀 기다려줘. 내가 당신도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아내 봤습니까? 이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이, 그래 여보, 옆집에 한 달 있다가 꼭 돌아와야 돼. See you later. 이렇게 말하는 남편 봤습니까? 이런 남편을 보고, 아, 저 남편은 굉장히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질투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신과 피조물의 관계 이상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 이상의 관계, 인격적인 언약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예배하고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월요일이 되는 순간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느낌,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이 땅에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현대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과 직업. 돈이 주는 안정감, 안정된 직장, 직업이 주는, 그리고 그 포지션이 주는 놀라운 편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속삭이듯이, 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겨야 농사 잘 지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면 학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직장 상사가, 교수님이, 학원 강사가, TV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가, 영화가, 잡지가, 신문이 우리의 귀에 대해 속삭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이 땅의 신인 돈을 잡아야 돼. 돈이 있어야지 너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직장이 너의 삶을, 너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맞은 그 놀라운 승리의 전장입니다. 승리의 간증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적국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장소가 패전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연인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싶은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맞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그 회개를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언제 진노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언제 징계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사기의 일관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반복되는 네 가지의 R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장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살펴봤던 온니엘 사사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사, 다음 사사,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 반복.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양다리 걸칩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두 번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 또 배신할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포기할 때 하나님도 야, 내가 생각해도 질린다 질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끝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구약 성경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징계해도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가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사, 영원하신 사사, 진실하신 사사, 참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예전에는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께 징계를 내리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네 가지 사이클을 그냥 스스로 끊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분들 다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관해서는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15절 후반부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요? 에훗인데 에훗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왼손잡이, 왼손잡이.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가 밥을 왼손으로 떠먹으면 어른들이 숟가락을 탁 내리치면서 복 나간다, 복 나가. 오른손으로 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들 오른손으로 다 먹어떨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뼈대 깊은 집안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 써도 복 나간다 그러면서 야단 맞았던 그런 옛날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이적의 노래 중에 나는 왼손잡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나나나나나나나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차마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랩처럼 부르긴 했는데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우리 이적 형제님도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말라고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나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요. 고대 사회에는 차별과 편견이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앱 다 가지고 계시죠? 앱에서 오른손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성경이 굉장히 오른손이 들어가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다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풍요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부귀와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 축복할 때 팔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한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 오른쪽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반면에 왼편은 열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왼손잡이입니다. 의외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에훗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장애에 대한 잔인한 편견이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에훗은 무능한 사람으로 분명히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어느 자손 출신이죠? 베냐민 자손 출신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자손인데 오른손을 못 써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훗을 향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에훗을 향한 놀라운 계획,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훗의 이 인간적인 핸디캡,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갑니다.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찼습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찼습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자, 21절 보십시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에훗이 왼손을 뻗쳐, 왜? 오른손 사용 못하니까. 왼손을 뻗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칼을 빼어들고 에글론 왕을 암살합니다. 원래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칼을 차고 칼을 빼지요. 하지만 에훗은 오른쪽에 칼을 차고 왼손으로 빼어듭니다. 지금 에글론 왕과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적국인데? 검문 검색을 하는데, 몸수색을 하는데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모압의 군사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별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구나. 그냥 통과해요, 통과. 혹시나 싶어서 몸수색을 하는데 왼쪽을 살펴보니까 칼이 없어요. 통과해요, 통과. 그리고 에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19절에. 그러니까 왕이 부하들 보고 물러가, 물러가. 다 나가, 나가. 왜요? 이 에훗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암살을 당하는 것이죠. 에훗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벽한 적격 사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가져와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컴플렉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악한 조건과 불리한 여건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강점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헐리우드 방식이 아닙니다. 사사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은 어벤져스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은 적어도 아이언맨,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근육질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똑똑하기까지 하고 의리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뭉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 영화를,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러 가. 19일 만에 최단기 무슨 뭐. 안 돼,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봤을 뿐입니다. 토르는 눈 하나가 없어도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부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정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군주가 메시아로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생아라는 오해를 받으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개선장구처럼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몸을 누일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뺨을 바보처럼 내밀라고 당하고만 사신 그분이십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에게 아무 대항하지도 못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침 뱉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부끄럽고 무기력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이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 그 당시에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멋진 신들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신 이야기를 하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왼손잡이들을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들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실 때도 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 가방끈 제일 짧은 사람들 부르셨습니다. 한 명만 길었습니다. 11명 다 짧고 한 명만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잘난 사람 한 명만 실패했고 나머지 부족한 사람 왼손잡이 11명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부족했으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배운 것이 없는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폴 피어슨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집대성한 기독교 선교 운동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기독교 선교 2000년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집대성해서 책을 냈는데 그 서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부흥은 항상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난다. 첫 선교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이었다. 영국의 선교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영국 교회의 중심이었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니라 구두 순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였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 출항하기도 전에 자메이카로 갔던 노예 출신 흑인이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컴플렉스와 이 한계, 나의 이 왼손잡이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